자, 드디어 2주간의 세계 민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 아, 괜찮네요. 네, 진영 씨 어때요?
아, 예, 이렇게 돈 안 쓰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오늘 민담으로 세계 여행을 떠난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동안의 여행 즐거우셨나요? 아쉬운가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편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으로 오늘 마지막 민담 여행 한국편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함께 긴 여행 하시느라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여행 스케치가 부른 여행 스케치 듣고 왔습니다.
벌써 민담 여행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네요.
네.
그래도 이 시간에는 살짝살짝 각국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캐리어 가방 쌀 뻔했어요. 짐 쌀, 여권이랑 막 챙기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 정말 기내식 먹어본 지 오래됐네.
그러니까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기내식.
아, 그 느끼한 기내식.
아, 그러니까요. 뭐, chicken or beef?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스튜어디스들이 얘기하는 거.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웰컴 홈. 한국 민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거요.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흡연하는 호랑이 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고 네. 시작하는 정감 있는 우리 민담이 있죠. 특히나 우리 한국인은 정겨운 이야기꽃을 활짝 피워온 민족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살이의 다양한 경험과 꿈을 즐겁고 놀라운 이야기로 빚어내서 그것을 애지중지 보살피고 가꿔서 대대손손 소중하게 전승해왔죠.
네, 그렇게 보배같은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죠. 오늘은 소중한 우리의 민담 함께 읽어봅니다. 기대돼요. 네. 저도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 공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고전 네. 콘서트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인천 송도 국제도시 트라이벌, 네, 트라이벌에서 열립니다. 당구대 김원준 교수께서 특강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원조 요정, 가요계 원조 요정 혜은이 씨, 그리고 또 바닐라 어쿠스틱 등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네, 공개방송 참여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요. 오시는 길과 안내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민담에는 한 민족이 수천 년 삶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이것이 담겨 있는데요. 민담 속에 담겨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돈.
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고르지 말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있으면 이것도 따라오게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사연 주실 주제 말씀드려야죠.
네.
옛날에 사실 할머니들이 우리들한테 옛날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맞아, 맞아.
잠자기 전에.
그러네요.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저 동화 쪽 썩은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맞아, 그런
호랑이
얘기
떨어져서
막 뭐. 각색해가지고 할머니가 해줬던 네.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강원도 분이어가지고 네. 그 사자가 호랑이가 있었는데 감자를 푹푹 쪄먹었는데 너무 맛나갖고 목구멍이 꿀뚝꿀뚝 넘어갔는데 이걸 자기 전에 늘 그래서 내가 다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고구마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 맛있어서 다 목구멍이 꿀뚝꿀뚝 삼켰는데 이런 얘기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그렇게 흉내내면서 다녔어요.
그렇군요. 아니 또 할머니들이 네. 이 얘기랑 제 얘기랑 막 섞어서 네. 얘기 들려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동아줄 타다가 감자 먹다가 이 감자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랬던 네, 게 되게 그래요. 혼합돼 있던 게 기억나요.
서울 지방에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인데 그러니까. 거기 또 감자군요.
감자 우면 맛있는지 푹푹 쪄먹었더니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는데 목 근육이 다 꿀뚝꿀뚝 넘어가가지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요. 진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역시
보고 싶네요 우리 할머니.
역시 권진영 씨 예, 연극 영화과 출신. 네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그 대상 출신.
와
인정하겠어요. 네. 자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옛날 얘기들 생각나시는 거 있죠? 네 뭐 민담으로까지 말씀드리기엔 너무 벅차고 내가 들었던 옛날 얘기 또 옛날 얘기 얽힌 이야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사연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 민담의 특징은 뭘까요, 선배님?
한국 민담, 야 정말 한민족이
네.
어려운 시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쟁도 있었고 기아도 있었고
네.
이런 시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민담 속에는 그런 결핍과 고난의 슬픈 이야기들보다는 그 극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실려 있어요.
네.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을 성취하는 이야기.
아.
네, 한국 민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말이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
행복.
행복한 삶을 향한 꿈. 이게 이야기마다 짙게 배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행복이라는 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네요.
하루에 밥 세 끼 잘 먹고 잠 잘 자고 말하면 서로 통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이게 행복이거든요.
소소한 행복이네요.
소소한
정말.
거죠. 네.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소박한 것이 사실은 행복합니다. 자 이제 그 이런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또 그런 삶을 위한 탐구 또 바람이 이 대다수 민담 속에 스며들어가서 주제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른 낭독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 민담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내 마음 돌이킨 효자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옛날 한 마을에 어떤 부부가 부모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그 남편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주로 아내가 집에 남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는 부모에게 특별히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며느리였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바깥 노인만이 남았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까지 영감의 자잘한 뒷수발을 챙겨주던 안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차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감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만사가 귀찮아져서 그 전보다도 더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온갖 자질구레한 일이 다 자식의 몫으로 돌아갔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챙겨드린다고 했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아들이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으니 그것이 문제였다. 며느리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늙은 아버지 뒷수발이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것이었다. 방문만 열면 방 한구석에 놓인 요강에서 나는 지린내로부터 시작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영감한테서 풍기는 귀키한 냄새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혼잣말을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저 영감은 언제나 저 세상으로 가나 그래. 이러다 보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행동이 고울 리가 없었다. 말대꾸도 없이 퉁명스럽게 대하기 일쑤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특히 먹을 것이 문제였다. 먹을 것을 조금씩만 주면 영감이 대소변을 덜 볼 뿐만 아니라 몸이 쇠약해져서 일찍 떠날 거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주는 음식을 갈수록 줄이기 시작했다. 주어도 노인네가 잘 먹지 못한 음식만 골라주어서 제대로 먹을 수 없게 했다. 그렇게 하자 정말로 시아버지는 조금씩 몸이 쇠약해져갔다. 어느 날 장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런 아버지에게 문안을 여쭈었다.
아버님, 요즘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아이고, 갈수록 약해져만 가시니 걱정입니다. 힘을 내셔야죠.
그러자 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폈다.
그래. 난 괜찮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 그 눈치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딴 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불편한 게 있으시죠?
얘야,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 아, 좀 뭐 맛나는 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단번에 그간의 사정을 알아차렸다.
아내가 아버지한테 음식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당장 아내를 불러 호통을 치려던 남편은 잠시 감정을 누르면서 헤아려 보았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내가 아버님을 더 잘 모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집을 떠나고 나면 노인네를 더 구박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내내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아 이거 큰일이고.
마침내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표정을 짓고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더군, 그려?
응? 그게 뭔데요?
응, 내가 방방곡곡으로 장사를 다니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네. 이번에 저 북쪽 지방에 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뭘 하는가 보니까 아 글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노인네들을 사가는 게 아니겠어?
그러자 며느리가 호기심 서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을 사가다니요?
아 글쎄 말이야, 대체 무슨 수가 났다고 큰돈을 주면서 노인을 사가는지 원? 그런데 보니까 아무 노인이나 사가는 게 아니야. 잘 먹어서 살이 아주 뽀얗게 오른 그런 노인만 골라서 사가지 뭔가. 아예 저울을 갖다 놓고 몸무게를 재서 말이야.
며느리가 무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자 남편이 슬그머니 말했다.
요즘 우리 집 노인네 행색이 말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릴까? 중국에 가면 호강을 시켜준다던데.
아니 그게 진정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고 우리 1년만 저 노인네를 잘 입히고 먹여서 뽀얗게 살이 오르거든 팔아버립시다. 어머니가 계실 땐 몰랐는데 귀찮아서 안 되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무슨 좋은 수가 난 것처럼 입가에 보조개가 파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다음 날 남편이 다시 길을 떠나자 그때부터 갑자기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듬뿍 차려서 올렸다. 아버님, 여기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기까지 했다. 영감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눈이 동그래졌다. 며느리 속마음도 모르고서 차려온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것이었다.
그래, 이거 맛있구나. 너도 먹어라.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가고 대여섯 달이 가니 정말로 노인은 뽀얗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힘없는 영감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난 데다가 며느리가 잘해줘서 기분까지 좋아지니 노인은 점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가 싶더니 엄마 손이 채 못 가서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맡아서 놀아주고 재워주었다. 농사터에 나가서 김을 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 뒷간에서 거름을 퍼다가 밭에다 뿌려주는 일까지 시작했다. 아버님, 그러지 말고 그냥 방에서 가만히 쉬세요.
아니다. 방에 들어박혀 있으면 뭘 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지.
그럭저럭 1년이 다 되었다. 노인은 그동안 계속 좋은 음식을 잘 먹은 데다 곁들여서 운동까지 한지라 살이 뽀얗게 올라서 아주 팽팽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아내를 불러 말했다.
이제 됐어. 저렇게 살이 찌고 건강해지셨으니 중국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거야. 우리 돌아오는 장날에 아버지를 팔아버립시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몫을 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다고요. 맨날 집을 떠나 있는 당신보다 10배는 나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랑은 하지도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짐짓 무안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아유, 그런가? 난 또...
그가 남몰래 돌아와서 미소를 지었음은 물론이다. 그 후 부부는 오래도록 노인을 잘 모시며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김용우의 네. 새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네.
오, 아들이 머리가 오 좋네요.
그러게요.
선배님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시니까.
아, 여보, 우리 아버님이 있잖아.
네.
주식이 그렇게 많으시다네.
어머, 빨리 상 차려. 고기 구워. 갓김치 꺼내고 얼렁.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럴 것 같아. 아, 네. 참. 우리 민담에는 이렇게 효자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생각나는 효자 이야기 있으세요?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는데.
네.
잉어를 구해 오라고. 잉어가 먹고 싶다는데. 네. 한겨울에 잉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뭐. 얼음 깨트리고 잉어를 구하려고 했으나 구하기가 힘들어서 잉어 대신 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뭐 이런 대충
진짜
그런
말도
얘기.
안 돼. 옛날에 옛날 옛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그게 있었어요. 고려장.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아들이 갖다 버리니까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엉엉 울다가 할아버지를 이제 고려장 그 왜 되게 높은 이렇게 고산지대에
네,
이렇게
네, 네.
딱 모셔다 놓고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짐 매는 거?
지게?
지게를 이렇게 갖고 지게를 놓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챙기는 그 장면이 떠올라.
그래 그래
너
맞아.
너 뭐하러 지게를 챙겨? 나도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막 이랬던 옛날 옛적에 만화
그래요,
영화가
맞아요.
생각이 나네요.
아 맞아.
네.
진영 씨는 효녀죠?
효녀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점수를
멀었죠.
준다면?
제 점수는요 100점
네.
만점에.
네.
한 68점 주고 싶어요.
왜 또 이렇게 점수가 낮아요?
아, 저 그냥 저한테는 야박한데 아, 98점 주고 싶어요.
그건 너무 높지.
아, 왜 그러세요?
네.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선배님은 효자시죠?
효자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그래,
좀 불편하네요.
좀 내가 나를 평가하기 좀 그래.
네.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요.
네.
이 아들처럼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태도.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한국 민담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동물 유래담입니다. 개미와 왁새와 메뚜기. 개미와 왁새와 메뚜기가 모여서 놀고 있었다. 한참을 놀다 보니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개미가 나서서 의견을 냈다.
있잖아, 우리 각자 먹을 것을 얻어와서 함께 먹자. 내가 밥을 마련할 테니까 너희들은 반찬을 준비해.
알았어.
마침 어떤 아낙네가 머리에 밥을 이고서 길을 가는데 개미가 발에 슬금 기어 올라가서 갑자기 발가락을 꼭 물었다.
아야!
아낙이 깜짝 놀라 몸을 기우뚱하니 이고 있던 밥그릇이 떨어져 밥이 땅바닥에 쏟아지고 말았다. 개미는 그 밥을 주워서 유유히 약속 장소로 돌아왔다. 개미가 왁새와 메뚜기를 기다리는데 좀채로 오지를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왁새가 혼자서 입에 붕어를 물고서 나타났다.
메뚜기는 어쩌고?
글쎄 함께 물고기를 잡는 참인데 물속으로 쏙 뛰어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 한참 기다리다가 붕어가 물에 뜨길래 그냥 물어봤어.
그냥 그럼 우리끼리 먹자.
그러면서 개미와 왁새가 붕어의 배를 가르니 메뚜기가
휴 덥다
하고 머리를 뒤로 쓰다듬으면서 툭 튀어나왔다.
이 붕어는 내가 잡은 거야, 맞지?
그 말에 왁새가 토라져서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게 내가 잡은 거지 어찌 네가 잡은 거니?
둘은 서로 자기가 붕어를 잡았다고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이때 메뚜기가 이마를 자꾸 쓰다듬어서 이마가 뒤로 훌떡 벗겨지고 왁새는 입술을 쭉 내빼는 바람에 입이 삐죽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둘이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다투는 것을 본 개미가 허리를 잡고서 얼마나 웃었던지 그때부터 허리가 잘록해졌다고 한다.
개와 원숭이. 서로 친구지간인 원숭이와 개가 함께 길을 가다가 개는 떡을 줍고 원숭이는 감시를 주었다. 떡이 탐난 원숭이가 개한테 사탕 발림을 했다.
이 감실을 땅에 심으면 나무가 솟아나서 맛있는 감을 실컷 먹는단다.
그런 감실을 떡과 바꾸자.
원숭이는 떡을 받아들자마자 얼른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이 바보야, 지금 감실을 심어서 언제 따먹니? 5, 6년은 지나야 할걸?
개는 그제서야 속은 줄을 알고 분이 났으나 나무에 올라갈 도리가 없었다. 개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던졌다.
흥, 바보. 떡은 삭은 가지에 매달아 놓고 먹으면 더 맛있다던데.
그러자 원숭이는 얼른 삭은 나뭇가지에 떡을 매달았다. 바람이 불자 삭은 가지가 똑 부러지며 떡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때 떡이 하필 개의 등짝에 툭 떨어지는 바람에 개의 등이 납작해졌다. 개는 아픈 것을 참고서 얼른 떡을 집어들고 돌틈으로 기어들어갔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쫓아갔으나 좁은 돌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개가 혼자서 야금야금 떡을 먹으니 원숭이는 화가 났다.
에이, 이거나 먹어라.
화가 난 개가 집게발로 원숭이 엉덩이를 꽉 집으니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폴짝폴짝 뛰면서 도망갔다. 이때 원숭이 살점이 개 발에 붙어 지금도 개의 집게발에는 털이 송송 난다.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는 이때 개한테 살점을 뜯긴 탓으로 여지껏 털이 없이 빨갛기만 하다.
꿩과 쥐. 산골에 꿩이 한 쌍 살고 있었는데 가을에 놀다가 겨울이 찾아오니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참새 한 마리가 쥐구멍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서생원 큰사범님, 저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응, 알았네.
쥐가 구멍 밖으로 먹을 것을 내주는 것이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꿩이 쥐구멍에 다가갔는데 안에다 대고 무어라 불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지나가는 토끼가 있기에 물으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답했다.
아, 그거야 고양이 밥거리 라고 하면 되지 뭐.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자 꿩이 쥐구멍에 대고서 말을 했다.
이봐, 고양이 밥거리.
그러자 마침 수숫가루를 치고 있던 쥐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화가 났던지 쪼르르 달려나와 한 손으로 꿩의 목을 쥐고 한 손으로 꿩의 꽁무니를 탁 하고 쳤다. 이때부터 꿩의 목이 기다랗게 되고 꽁무니가 새빨갛게 됐다고 한다.
메추리와 여우. 여우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던 중에 길가 나뭇가지에 졸고 있던 메추리를 낚아챘다. 그러자 메추리가 여우에게 말했다.
나를 안 잡아먹고 살려주기만 하면 아주 배불리 먹게 해줄게.
정말이지?
여우는 메추리를 앞세우고 그 뒤를 밟았다. 마침 어떤 아낙네가 함지에 밥을 이고 길 가는 것을 본 메추리가 안악의 손이 닿을 동 말동한 곳에 앉았다가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여인은 밥 함지를 내려놓고서 메추리를 잡으려고 앞으로 앞으로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여우가 함지 속에 밥을 맛있게 훔쳐먹었다. 한참 뒤에 메추리가 돌아와서 물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번에 한번 우스운 꼴 볼래?
그래, 그래.
이때 길가에 옹기찜을 짊어지고 가는 형제가 있었는데 메추리는 형의 옹기찜 위에 슬쩍 올라가 앉았다. 동생이 작대기를 들고서 살금살금 다가가 메추리를 탁 때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형이 화학김의 작대기로 동생의 옹기찜을 때렸다. 동생도 달려들어 서로 옹기를 몽창 깨고 말았다. 여우와 메추리는 그 꼴을 보고는 배를 움켜쥐면서 한참을 웃었다.
아, 참 저런 웃음 꼴이 있나 그래.
이번에는 아프고 서러운 꼴을 한번 볼래?
아, 그래, 그거 좋지.
메추리는 여우로 하여금 땅속에 들어가 코를 빼꼼 내밀고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올라가 앉으니 지나가던 나무꾼이 작대기로 힘껏 메추리를 후려 때렸다. 메추리가 살짝 날아 피하니 작대기가 여우의 코빼기에 정통으로 맞아 피가 쫘르르 흘렀다. 이때부터 여우의 코가 빨개졌다고 한다.
아프고 서러울 꼴이 어때?
그러자 화가 난 여우가 펄쩍 뛰어서 메추리를 낚아채어 입에 넣었다.
아이고 이뻐 여우야, 죽기 전에 어머니 소리나 들어보게. 어머니 한 번만 불러줘.
어머니!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메추리가 여우 입에서 벗어나 훌쩍 날아올랐다. 여우가 펄쩍 뛰면서 메추리를 물었지만 몸통은 못 물고 겨우 꽁지를 무는 바람에 메추리를 놓치고 말았다. 메추리 꽁지에 꽁지깃이 없는 것은 이때의 일 때문이라고 한다.
꾸러기들의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듣고 왔습니다.
네.
어우 신기하네요. 동물들의 유래. 선배님 이 중에 알고 계셨던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요.
듣도 보도 못한.
네.
허무맹랑하지만 듣다 보니까 또 그럴듯한 것도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네. 저 메추리가 이렇게 영리한 친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여우가 잡아먹으니까 여우야 죽기 전에 어머니 소리나 한번 들어보게. 어머니 한번 불러줘. 어머니 이때 날아갔다.
아니 원래는 제 이런 민담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여우가 네. 영리한 동물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여우를 또 이렇게 골탕 먹이는
메추리.
메추리가 있었네요. 자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냈을까. 옛날 사람들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자 재미있는 동물이나 물건의 유래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재미있는 동물이나 유래?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 아는 거 있으세요?
자 그 유래는 우리 로고 듣고 와서 얘기하도록 하죠.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의 길을 듣고 계십니다. 와!
네, 함께 읽고 계신 책은 세계 민담 전집 한국편입니다.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민담에는 한민족이 수천 년 삶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이것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민담 속에 담겨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옛날 이야기도 함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뭐 한국 편은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아프리카에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흰 말이 이렇게 갈대숲을 지나가다가
네.
예, 무슨 뭐 검은 물을 튀겨서 그게 얼룩말이 됐다든지
아.
뭐 그러니까 비슷한 동물들의 유래들이 다 나라마다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참 신기하네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민담 여행 한국편 세 번째 이야기로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거짓말 세 마디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전에 아들 없이 딸 하나만 둔 영감이 있었다. 이 영감은 거짓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동네 사람을 데려다가 술 대접을 하면서 다른 얘기 다 제쳐놓고 거짓말을 청해 듣는 것이 일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그렇게 무한정 나올 수는 없었다. 영감은 국립 끝에 방을 하나 내붙였다.
나에게 거짓말 세 마디를 제대로 하면 사위를 삼겠다.
그 집이 한다 하는 부잣집인데다 딸도 참하기로 소문난 터여서 방을 보고서 거짓말 깨나 한다는 작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지원자 중에 거짓말 세 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첫째, 둘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다가 세 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못 봤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자기 듣고 싶은 거짓말을 실컷 듣고서 말이다. 이때 그 근방에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머슴을 살아오던 사람 하나가 곰곰 궁리를 했다.
거짓말 세 마디만 제대로 하면 부잣집 사위가 돼서 잘 살 텐데 말이야.
이 사람이 며칠을 연구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러면 되겠어.
그는 그 길로 영감한테로 찾아갔다.
영감님이 거짓말 세 마디를 하면 사위 삼는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고 말고. 그래,
거짓말을 잘하는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조금 합니다.
어디 해보게.
제가 그 전에 조선 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때는 가을인데 논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마을을 가니까 은진미륵 돌부처가 높다랗게 서 있는데 그 머리 위 나뭇가지에 배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배가 아주 그냥 노랗게 익었는데 따먹을 재주가 없었더란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장에 들어가서 장대란 장대를 다 걷어다가 이었지요. 그랬는데도 그게 나뭇가지에 닿지를 않는 겁니다.
꽤나 높았군.
그래서 생각 끝에 장대 끝으로 은지미륵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미륵이 냈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우수수수 떨어져서 아주 맛있게 주워 먹었습니다.
야, 이놈아, 거짓말이다.
한마디 했죠?
아, 그래, 잘하는구나. 아, 또 한마디 해라.
제가 젊어서 돌아다니다가 중국 땅에를 갔었더랬습니다.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더군요.
어떻게 말인가?
그냥 논에다가 볍씨를 막 흩어버립디다. 그러더니 커다란 모기장을 갖다가 논뱀이를 딱 덮어놓고서 내구석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왜?
아, 벼가 싹이 나니까 모기장 구멍으로 쏙쏙 올라오더군요. 그리고서 가을이 되니까 볍씨가 노랗게 익었겠죠. 그러니까 뭐 따로 타작하느라고 고생할 것도 없이 일꾼 몇 명을 얻어다가 말뚝을 뽑고서 모기장을 쑥 걷어올리니 나락이 쏙쏙쏙쏙 거쳐서 모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농사짓기 편합디다.
야, 이놈아, 이게 그 거짓말이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 그럼 두 마디 됐지요?
그래, 너 거짓말 제대로 하는구나. 한 마디만 더 해봐라.
두 마디까지는 무난히 왔지만 세 마디째가 문제였다. 도통 거짓말로 인정을 안 했으니 말이다.
그럼 세 마디째 합니다요.
얼른 해라.
제가 전에 장사도 많이 했는디 무슨 장사를 했는고 하니 바람 장사를 했습니다. 바람을 팔러 다니는데 바람 한 포대에 만 냥을 받았습니다요.
그렇지, 맞아. 나도 그때 좀 샀지.
참말이죠?
아, 참말이고 말고.
그때 제가 영가님한테 와서 바람을 세 포대 팔았는데 외상으로 드리고 간 것이 기억하시는지요? 자, 한 포대에 만냥씩 3만냥입니다요. 오늘 그 바람값 받으러 왔으니 어서 3만냥 내놓으십시오.
뭐라고?
아, 바람값 3만냥 내시라고요.
영감은 그만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만냥을 주어야 할 판이었다. 영감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았다. 거짓말 잘하는 사위를 얻은 영감은 밥만 먹으면 사위를 불러다 놓고 거짓말을 시켰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정없이 거짓말을 꾸며내려니 도저히 못할 일이었다.
아휴, 이 양반 버릇을 고쳐놔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사위와 장인이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 소에다 길말을 지어서 사내를 갔는데 나무를 한 발이 해서 싣다 보니 붙들어 맬 끈이 없었다.
이놈아, 나무를 하러 온 놈이 끈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
아유, 깜빡 잊었습니다. 얼른 가서 가져오지요.
사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집으로 쫓아내려갔다. 장모가 보니까 사위가 헐떡거리며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 단단히 생긴 모양이었다.
아유, 자네 나무하러 가더니 왜 그렇게 급하게 오나? 아이고, 아이고, 급하고 오지고 큰일 났습니다. 얼른 산으로 가보세요. 왜? 아이,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넘기는데 나무가 장인한테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아이고, 아, 이게 웬일이야.
장모와 아내가 울면서 산에를 올라가는데 사위가 앞질러서 먼저 올라갔다. 사위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헐떡거리며 뛰어오자 영감이 타박을 했다.
인사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오지 왜 그리 야단이야?
아니, 천천히고 뭐고 큰일 났습니다요. 얼른 집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니, 왜?
말도 마세요.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콩을 볶아 먹다가 불을 내서 집이 다 탔어요. 얼른 가보세요.
아니, 이런 빌어먹을 것들이 있나?
영감은 작대기를 들고서 식식거리면서 산 아래로 내리달리기 시작했다. 내려가다가 산으로 올라오던 아내와 딸하고 딱 마주쳤다.
아니 영감, 이게 웬일이요?
집은 어떻게 하고서 여기로 오는 거야?
아유, 뭐 집이라니요?
아,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며?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영감이 사위를 쳐다보자 사위가 배실배실 웃었다.
아이,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짓말 한번 했구먼요.
야 이놈아 너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라. 10년 감수했다.
어? 이제 하라고 하셔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장인의 버릇을 고쳐놓고서 오래오래 잘 살다가 엊그제 죽었다고 한다.
바드와 정민아가 함께 부른 오래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거짓말 좋아하다가 거짓말 때문에 혼쭐이 났네요. 선배님 거짓말 잘하세요? 소질 있으신 것 같긴 하던데.
저는 거짓말 못해요.
에이 거짓말 잘하네 지금도. 뭐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 중에 가장 센 거짓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정말 여자를 울린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세다. 거짓말 세다. 네.
자 이렇게 한국 민담에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유머스럽게 나오죠?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풍자가 가득한 민담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주 동안 우리가 민담 여행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8월 8일 금요일 제목 여행은 끝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으면 방황이고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행이다.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누가 한 얘기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 물론 내가 한 말은 아니다. 긴 여행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 몸은 피곤하지만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 오늘 한국 민담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분이랄까? 욕심난 한국인이야! 민담 여행 즐거웠다. 책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각국의 민담을 읽으면서 느끼고 배웠던 지혜들이 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었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를 한창 자라게 해주었을 것이다.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 않은 옛날 이야기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영원히 사랑받길 마치 세계 여러 나라의 민담 속 주인공들이 그 나라 민속 의상을 입고 손을 흔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안녕! 나도 즐거웠어!
고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글 항아리에서 고사성어 역사 문화 사전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아이스 뮤지컬 아나스타샤와 2014 사운드베리 페스타 전진 라이브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민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혜죠, 지혜.
돈이 아니었군요. 지혜였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